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절 말씀인데 마가복음 3장 6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살인을 모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죽이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셨습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살인을 모의한다. 이거는 법정 안에서도 우발적 살인과 살인을 모의하는 것과는 이게 형량이 완전 다르죠. 엄청난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살인을 모의하고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원한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죽이기로 논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엄청난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밤새 예수님 때문에 잠을 막 못 자는 겁니다. 그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논의를 하게 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 왜 이렇게 죽이고 싶어 했을까? 과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는 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것들을 찾아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걸 오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다섯 가지를 볼 텐데 첫째, 예수님이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뜨리려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고수하고 있었던 영역을 예수님께서 침범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들에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들의 정체성 자체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깨뜨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을 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깨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면 안 되는데 고쳐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율법 중에서도 특히 안식일 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건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식일을 지켰느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식일 날 침을 뱉으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 땅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렇게 흙이었잖아요. 침을 뱉으면 이게 액체니까 흙이 이렇게 엉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 그거를 발로 딱 밟게 돼요. 밟으면 물이 묻어 있는 흙이기 때문에 신발에 붙어서 살짝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기경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막기 위해서 침조차 뱉는 것도 규례에서 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전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려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다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전통을 깨뜨려버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안식일 날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지적하시면서 그걸 깨뜨리시려고 그래요. 깨뜨리려고. 그들에게는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인데 예수님은 자꾸 그걸 침범하려고 합니다. 자꾸 두들겨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 자기네들의 전통을 막 깨뜨려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막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요. 근데 사실 잘못하신 거죠.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는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성전을 뒤엎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전이에요.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막 덮으시고 엎으시고 막 의자를 막 뒤엎으십니다. 그러면서 내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성전을 뒤엎는 걸 보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성전을 허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는요 그 엄청난 금전적 이득이 이렇게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취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걸 드릴 때 흠 없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온 사람들은 오다가 뭐 어디 찢기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흠 있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기 재물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흠 없는 정결한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정결한 재물을 성전에서 파는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점점 변질되었습니다. 점점점 돈을 더 많이 받게 되었어요.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15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 가져온 재물이 아무리 흠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깨끗해, 정결해 그렇더라도 뭔가 하나 트집 잡고서 아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건 못 써 성전에서 파는 걸 사 강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성전에는 또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 때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었는데 당시 로마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박혀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이방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성전 안에서 쓰는 세계를 유대인들이 쓰는 세계를 갖다가 바꿔줬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줄 때 수수료를 받고 바꿔주는 거예요. 1:1이 아니라 1:1.5 정도로. 거기서 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성전은 굉장한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완전히. 돈 버는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다 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막 돈이 막 나오는데 이걸 다 뒤엎으시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신랄하게. 예를 들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소출을 얻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을 심하게 때리고 돌려보내요.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이 종을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돌려보내요. 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엔 죽였어요. 아들이 가면 괜찮겠지 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고 합니다. 그 비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 비유를 마치고 나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이 잡고자 하는 것은 죽이려고 체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비유들이 그들을 꼬집는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에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 있죠? 그것도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꼬집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신랄하게 죄를 막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막 찔리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이걸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수치감을 줬어, 막 이러면서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시기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리고 나서 몇 절 뒤에 보면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빌라도예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왜 넘겨줬어요? 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도들이 순교당했어요. 유대인들이 많은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죽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시기심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예,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시기심을 다시 사용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섯 번째, 신성 모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돌로 치려는 이유가 신성 모독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신이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에 그런 개념이 없느냐? 있어요. 구약에 많은 부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해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돈벌이를 뒤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예?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영역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을 막 꿀뚫고 들어올리시려고 그러셔. 침범에 들어오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막 지적하십니다. 나를 아프게 만드세요. 나에게 수치감도 주시고 모욕감도 때로는 주시기도 하십니다. 화나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거를 견딜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아마 그런 입장이었으면 아마 죽이고 싶은 생각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하게.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물론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가장 배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는데 이걸 깨기를 싫어했어요. 자기들이 바뀌길 싫어했습니다. 바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바뀌고 싶지 않아. 그렇죠? 나만의 틀이 있어. 나만의 영역이 있어. 내가 바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고 예수님을 바꿔버려요. 이게 다른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바뀌기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바뀌기 싫어하니까 예수님을 바꿔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다 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기 싫어하는 그 영역으로 침범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닫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으로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모든 방의 문을 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열고 싶어. 적당히. 여기까지만. 마저 한 방은 안 열려고 그래. 예수님은 이 방까지도 열려고 그래요. 우리의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거 열면은 관계가 흐트러질 것 같은데요.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꼭꼭 닫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까지도 여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영역까지도 주인으로 다스리고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 선교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 세미나 이제 들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그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강의를 많이 다니십니다. 강의를 너무 잘하시니까. 인기 있는 강사였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주일날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로 약속을 안 잡는데요. 강의 요청이 오더라도 주일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로 강의를 안 나간다고 그래요. 아무 약속도 안 잡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그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본방을 사수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그 시간이래요. 그 시간에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그것만큼은 예수님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두께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절대 양보가 안 되는 부분. 다른 것들은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 이 정도면 헌신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내가 고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침범해서는 안 돼. 그런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까지도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현대, 특히 이 지역, 이 지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깨기를 싫어하는 영역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가족, 자녀입니다. 첫째는 돈, 두 번째는 가족과 자녀.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예수님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헌신한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딱 정해놓은 마지노선이 있어요. 거기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걸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복음서에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다른 데는 나와요. 구약성경 뭐 아니면 서신서들 뭐 나오는데 사복음서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구약처럼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있으십니까? 있었습니까? 뭐 우상에게 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뭐 이런 게 없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표현으로 우상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우상이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첫째,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더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가족과 자녀들. 예수님이 우상으로 말씀하신 거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재물, 돈. 하나는 가족, 자녀. 오늘날 상황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돈 때문에 쉽게 화내시는 분 계세요? 돈에 매여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돈 얘기만 나오면 민감해져, 이게. 민감해져. 인색해져. 돈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능해.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안 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까지는 됐는데 신용만 내고 마지노선이 있는데 여기까지 침범할 수가 없어. 주님은 자녀들을 다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적당히 드리기를 원해. 예수님께서 그것 깨기를 원하세요. 그거. 그 마지막 남겨놓은 거. 그것까지도 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 칼빈주의를 위장한 바리새인들 같아요. 칼빈주의를 위장한 바리새인들.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바리새인 바뀌진 않아요. 속에 그냥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가진 외식합니다. 근데 겉은 칼빈주의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 모든 게 다 은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서 바뀌진 않아.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칼빈주의로 위장한 바리새인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내 영역을 깨고 모든 영역 안으로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문을 다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 영역을 침범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아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꿔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판 바리새인들 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